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7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7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수 안에 자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가면서 이제 몇 년 있으면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어떤 성도님과 더불어 대화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지요. 그 말씀 속에요. 그 눈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지요.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 이야기로는 이제부터 마음을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특별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 사건과 사고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는 느낄 수 없는 어떤 그 아름다움이 마음속에 몰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이 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느 경건한 목사님을 늘 괴롭히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얼굴로 표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꾹 참고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기 전에 광고를 먼저 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문상 예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하고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하는 그 제목은요,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문상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살아난 장로님은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손을 꼭 붙들고 그럽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그 장로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가거든 목사님을 잘 도와서 섬기고 그리고 내 나라를 잘 이루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장로님 천국이 있기는 있던가요? 이렇게 물었다라고 그럽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로 풍자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의 규모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다가 왔느냐, 무슨 준비를 하다가 여기에 왔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오늘 이 말씀 1장 1절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다른 그 어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감동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감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감격하셨던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를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사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를 보시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다시 이사를 가지 않고 옮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요. 그곳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또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손 하나 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겠다 그 말씀이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기막힌 말씀 아닙니까? 네 수완에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까지도 책임을 져주겠다.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네 자녀들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염려하지 말라. 내가 영원하게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는 별 그렇게 감동이 안 올지 모르지만은 구약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이러한 관계는요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하겠다. 구약 시대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른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겠다 그러십니다. 14절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기막힌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죠.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격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복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복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입을 쩍 벌리고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가만히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당장 여호와 앞으로 달려가서 18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다윗도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이 모습,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스러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의 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격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마음먹었던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시면서 이 복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정답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 하겠느냐.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요 자신은 백향목 궁에 이렇게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는 텐트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 텐트에 거하게 하실 수는 없다. 내가 성전을, 의리의리한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다. 이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을 하겠다. 성전을 건축을 하겠다. 그 마음을 보면서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복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격하십니까? 우리는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전 건축해야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될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변환의 개념을 바꿔주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 성전 그러면은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건물 개념, 성전을 건물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 개념의 성전을 사람의 몸 개념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 개념을요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성전 건축이요,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격스러워서 기뻐 춤을 추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성전 건축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도에 말씀을 드린 그 어느 성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한 것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건축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 믿게 해서 그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사람보다도 죄인 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천사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너무나도 기뻐서, 즉 성전 건축을 말합니다. 성전 건축이 될 때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너무나 기뻐서 그곳에서 춤을 추실 정도로 기뻐하신다. 한 영혼이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 앞에 서면은 그 죽음 앞에는 이제 영원한 길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 그 영혼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면요, 우리가 평생 이 일을 하는데 매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바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70여 80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여기에는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전 건축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하는 데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는 마음에 다짐이 있었고 참 많은 물질과 그리고 땀이 들어갔고 헌신이 들어갔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요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쉽게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정말로 힘든 겁니다.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요, 내가 살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그럽니다. 물질입니까?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었죠. 삼성 이건희 회장 그 사망 사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오보였죠. 지금 이제 72살인데요. 72살로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연세가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부럽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솔직히 저는요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마음도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건 안 부러운데 그 손에는 물질은 부럽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 곁에 갈 수 있다면요 가서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당신 앞에는 지금 이 지옥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끝에는 결국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상황 이제 그때가 되면요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것 물질들 명예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건축은요 사실 시간이 많이 듭니다.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고 그 씨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시간이 아무리 걸린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사람이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위독하다라는 그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방을 갔는데요. 각자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요. 세 팀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이 세 팀은요, 세 셀인데, 이 세 셀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셀 식구들은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다가 보니까, 같은 교구 식구들도 잘 알지 못하는데, 각기 다른 교구에 속해 있는 셀 식구들이, 10여 명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누워서 죽음을,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성도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그 마음이 완강했었습니다. 보니까 이 세 셀 중에, 이 세 팀 중에 한 팀이 제일 먼저 이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마음이 냉랭해 있던 이 사람은요,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팀은요, 계속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옆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또 다른 팀이 이사 온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붙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근데 의외로 이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 팀이 다시 달라붙었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했을 그때에 이 사람은 이미 그 몸속에 암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차에 세 번째 팀이 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가지고 이제서 그분은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이 다 퍼져서 죽음 직전에 가게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팀은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전했을 때는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두 번째 팀이 전했을 때는 받아들였고 세 번째 팀이 전했을 때는 교회를 나와서 한동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전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전했던 그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그러던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던데 이 말이 계속해서 자라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께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 건축이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뿌리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은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 성전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건축이 되면은 천국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면서 결정적으로 이 상급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11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말했던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즉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죠. 맨션을 말하는데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건축을 하겠다. 집을 건축을 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집을 지어도요 얼마나 멋진 궁궐을 짓습니까? 그 궁궐 어리어리한 그 궁궐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 개인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신다면요.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집이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집이고 그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영원히 살 집. 이 땅 위에서 한 7, 80년 살 집이 아니라 영원히 살 집인데요. 그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즉 영혼을 구원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를 위하여서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 상상을 초월할 어마어마한 집, 그 집이 나를 위하여서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 하나님 나라는요 너무나도 멋진 세계입니다.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즐겁게 내게 주어진 이 인생, 70, 80 인생, 즐겁게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는 주일이요, 초청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꾸준하게 기도를 해오셨다면요, 이번 주에 반드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즉 발걸음을 떼어서 찾아가서 얼굴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가 주께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누가 그 열매를 거두느냐? 찾아가는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찾아갈 때에 손에 선물도 들고 밥도 사드리면서 선한 일을 계획을 하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만나야 그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내가 그때 기도했던 것, 시간들, 내가 투자했던 그런 돈들, 물질들,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시겠다, 상급으로 주시겠다 그러셨죠. 부산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 신방대원들과 더불어서 또 한 권사님 한 분 또 모시고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신방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그 아파트는 굉장히 평수가 큰 평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 앞에 서 있던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복장도 참 이쁘게 잘 차려입고 외출을 하는 아주머니인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주머니 머리 뒤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 여성분들이 이 파마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많은 거 있죠. 많은 거. 그 많은 거 두 개가요. 이렇게 똘똘 말아놓은 거 두 개가 머리 양쪽 과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것이 머리핀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장식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와서 가면서 그래도 조금 미신적인 게 있어서 우리 군사님에게 그랬습니다. 군사님, 그 아주머니가 뒤에 이런 똘똘 말한 그걸 달고 있던데요 했더니요. 군사님 깜짝 놀라시면서 어디 그분이 어디냐고. 저기 그랬더니 군사님이 뒤도 안 들어오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는요 서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세요. 이전에 군사님도 머리를 이렇게 그 파마 말던 그것을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외출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분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저기 멀리서 뛰어와가지고 알려준 것 아닙니까? 고마운 거죠. 그래서 군사님 무슨 이야기를 배우 오래 했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이제 그 머리를 다 떼주고 난 다음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주머니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요.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첫 번째로 이제 이 군사님이 그분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베풀면서 하는 그 말 한마디 선을 베풀면서 하는 그 말 한마디는 마음속에 꼭 들어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선한 일에 대한 대가는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으로 갚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을 건축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요 한 5분 정도 걸릴 겁니다. 타이타닉에 관한 영상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30m, 너비 28m, 길이 27m, 무게 46,000톤. 가라앉지 않는데 바다 위에 도시를 자랑하던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4일 영국을 떠난 지 4일 17시간 30분 만에 빙산에 부딪혀 1,500명의 울부짖음을 비롯한 채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하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배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제프라는 주인공, 끝까지 침몰하는 배의 키를 놓지 않았던 스미스 함장, 보트 위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선원들. 그러나 가장 감동을 많이 받은 장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의 모습입니다. 영화의 다른 부분은 각색된 부분이 많지만 이 악단의 단장 월레스 하틀리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원에서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하게 단원들을 격려하면서 찬송가 263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마지막 침몰하는 배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가리켜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바다 속에서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영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죄악의 모래 끝은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건져낼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웰레스 하틀리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웰레스 하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 필요합니다. 이 일은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결국은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 기도, 헌신이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늘 건축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